우리는 사도행전 3장에서 초대교회가 경험한 기적, 특별히 이 누가가 처음으로 기록한 이 기적 사건을 우리가 지난 토요일부터 해서 이렇게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11절부터 18절까지의 베드로의 설교를 우리가 살펴보기 이전에 잠시 지난번 우리가 살펴보았던 베드로의 이 기적 사건을 다시 한번 잠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나누었지만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강력한 곳입니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쉐키나의 영광이 있는 곳이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장소예요. 그런데 그 영광된 그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는 성전 미문 앞에 그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한 불쌍한 인생. 사실은 걷지 못하는 앉은뱅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영적인 앉은뱅이죠. 영적으로 가장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는. 그러니까 이 둘의 이 앉은뱅이와 이 성전의 모습을 이 누가가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우리도 늘 성전주의를 오고 갈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도 늘 교회 생활을 할수 있어요. 하지만 그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하지 못한 이 앉은뱅이와 같은 모습이 우리 인생 가운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늘 우리는 교회 나와서 열심히 사역합니다. 봉사합니다. 그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죠. 너무나도 귀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일에 함몰되어 있다 보면 정말 이 성전에서 경험해야 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를 놓쳐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저 같은 목사에게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사인입니다. 저 같은 목사들은 매일마다 이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고 가르치고 또 기도하는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가지 아주 위험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성전에 매일마다 머물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 그 안젠빙이와 같은 우를 범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정말 이 교회 안에서, 이 성전 안에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 가운데 나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그 쉐키나의 영광을 매일마다 맛보고 있는가? 바로 누가는 우리들에게 이 영적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거죠. 워닝을 주고 있는 거죠. 이건 우리가 일평생 동안 붙잡아야 될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앉은뱅이가 일어났던 이 사건은 성전 앞에서 벌어진 사건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패세지를 넘기기 전에 성전에 대해서 한번 묵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전. 오늘날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당 정도가 될 텐데, 여러분, 성전, 이스라엘의 성전은 총세 번이 건축이 되었습니다. 제일 먼저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이 처음으로 건축이 되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토록 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솔로몬에 의해서 세우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 성전의 도면을 다 그려주시고 그 도면을 다윗이 솔로몬에게 건네주고 그 도면대로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 성전은 엄청나게 어리어리한 규모였어요. 자, 그런데 이 성전이 바빌론에 의해서 파괴가 됩니다. 바빌론이라는 그때 당시 대제국이 쳐들어와서 이 성전을 파괴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바벨론 유수가 시작이 되는 건데, 자, 이렇게 성전이 무너집니다. 그랬다가 바벨론에서 다시 돌아온 수룹바벨에 의해서 그 사람을 중심으로 성전이 다시 한번 재건이 돼요. 이게 두 번째 성전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성전마저도 나중에 로마의 폼페이 장군에 의해서 다시 한번 무너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성전은 언제 건축이 되냐면 BC 2세기에 로마 황제의 파송을 받은 헤롯 대제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정치를 하려면 그래도 대중들의 환심을 사야 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마지막 세 번째 성전 재건을 해요. 그게 예수님 시대 때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성전이 완전히 무너진 게 AD 70년.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성전이 완전히 그때 훼파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성전 그 터가 지금 조금 남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에서 보면은 세 번의 성전의 건축과 무너짐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성전을 제가 지금 역사를 왜 말씀드리냐면, 이스라엘의 이 성전은 너무나도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더럽히던 장사치들을 몰아치는 그 장면이 나오죠. 성전 정화 사건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린 성전 정화 사건은 잘 기억하는데 그 다음에 내용은 잘 기억을 못해요. 그 다음이 사실 더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갔는데 장사치들이 막 성전을 더럽히는 거예요.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자리인데 그 성전을 더럽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분노하시죠. 제가 보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정말 분노하셨다는 건 두 번입니다. 한 번은 회칠한 무덤과 같은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실 때 엄청나게 분노하셨어요. 그리고 또 한 번은 이 성전을 더럽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은 묵과하지 않으셨어요. 분노하셨죠. 책망하십니다. 자, 성전 정화 사건이 일어나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 그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되냐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거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너희들 이 성전을 헐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이 성전 세워낼게.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거기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비웃습니다. 46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지어진 이 성전, 아직 다 완전히 완공도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네가 3일 만에 이 성전을 지을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요한이 뭐라고 마지막에 멘트를 달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은 지금 자기의 육체된 몸을 가리켜서 성전이다 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뭐예요? 예수님 당신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까 예수님과 유대인들의 대화가 실질적으로 일어나죠. 유대인들에 의해서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파괴됩니다. 그죠? 십자가에 죽으세요. 그런데 뭐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흘 만에 그 성전은 다시 재건됩니다. 부활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과 거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주고자 했던 메시지가 뭡니까? 진정한 성전은 보여지는 이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바로 내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성전을 허물 것이고 내가 사흘 만에 부활을 통해서 이 성전을 다시 세워낼 거야 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그 성전 정화 사건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께서 던져준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깊이 있게 묵상해야 될 중요한 메시지가 있죠. 여러분, 먼저는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세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고 그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한 우리들은 우리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우리가 성전된 너희들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는 성전이 되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하면 여기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성전된 이 몸을 더럽히는 건 하나님이 너무나도 싫어하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분노한 두 가지 사건은 이 성전 정화 사건과 바리새인들밖에 없어요. 그만큼 이 성전을 더럽히는 걸 하나님은 싫어하세요. 여러분, 성전된 우리를, 이 몸을, 여러분 이건 피지컬 바디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우리 영혼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과 이 육신의 몸을 더럽히는 것, 이 성전을 더럽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전인 이 성전을 잘 가꾸셔야 됩니다. 우리의 육신의 몸을 잘 가다듬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의 방종된 삶 때문에 우리의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습니다. 성전된 우리 몸, 우리의 영혼, 여러분 우리 영혼을 잘 케어하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해요. 우리의 마음의 관리를 하는 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몸은, 우리의 영혼은, 우리는 성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곳.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온전하게 거룩함으로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전 안에 너무나도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가 담겨져 있죠. 그리고 이 성전 안에 늘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가 거해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거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성전 신약에서의 성전의 개념은 이제 더 이상 건물의 개념은 아닌 게 맞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받아들인 그 생명을 우리의 심장 가운데 이식한 우리들이 이제는 성전이 맞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구약에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건물에서의 역할들을 너무나도 우리가 홀대할 때가 있어요. 저는 그것도 굉장히 위험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랑 홀이 너무나도 귀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가급적이면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뭐 기도에 각자의 처소가 있겠지만 이곳에 와서 기도하기를 저는 권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맞습니다. 건물이 더 이상 성전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그 장소도 너무나도 중요해요. 여러분 이곳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거하게 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이 건물 자체도 여러분 저는 우리는 귀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예배가 드려지고 기도가 드려지고 하나님의 아이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이 장소를 우리는 홀대하면 안 돼요.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야 되는 거죠. 자, 성전. 여러분, 우리가 주의 성전 된 것을 기억하시고 이 성전을 잘 갖고 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될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 그러면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11절에 보면 우리 11절 말씀을 한번 12절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자, 앉은뱅이가 일어나는 이 기적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에 모였어요. 솔로몬 행각은 위치적으로 어디냐면 성전이 있으면 성전 왼편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당시에 대화를 나누고 또 하나님의 율법을 함께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는 뭐 이렇게 복음서에도 보면 행각에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사람들을 가르치기도 했고요. 또 초대교회의 사도들도 이 행각에 모여서 뭐 예배가 끝나고 기도가 끝난 다음에 사람들을 모여놓고 설교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자, 이제 기적 사건이 일어났어요. 성전의 미문에서. 그랬더니 이제 이 솔로몬 행각에 사람들이 막 모이는 거죠.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이때 베드로가 두 가지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먼저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라는 얘기를 하고요. 또 하나는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두 가지를 얘기해요. 첫 번째 한번 생각해 볼게요. 기적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40년 동안 걷지 못한 사람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 놀랄 일이 아닙니까? 당연히 놀랄 일이죠.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 이 일을 보고 놀라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법칙, 이 물질 세계에서의 법칙에서의 이 기적 사건은 놀랄 일이 맞아요. 그죠? 자연 질서가 파괴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이 기적이라는 것은 원래 순리대로 돌아가던 게 역리로 돌아가는 게 바로 기적 사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세계, 이 물질 세계에서의 기적 사건은 그건 뭐예요? 놀랄 일이 맞아요. 그 사람들이 놀란 게 당연한 겁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보고 있는 건 관점은 뭐예요? 물질의 세계에서 이 사건을 해석해내는 게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이 사건을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누차 말씀드리죠. 여러분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죠. 이 육신은 보이지 않는 영혼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의해서 이 세계는 통치되어지고 지배되어지고 다스림을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그 영적 시각을 갖고 있는 거죠. 예, 보여지는 물질적 세계에서의 기적 사건은 놀랄 일이 맞습니다. 그러나 영적 세계의 눈으로 가지고 보면 이것은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당연한 거죠. 전혀 놀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일을 통하여서 앉은뱅이가 육신의 몸을 일으킨 게 놀랄 일이 아니라 영적으로 죽어있던 이 영적 앉은뱅이가 하나님을 만나고 영적으로 거듭나고 살아나고 예배자로 세워진 게 이게 더 놀랄 일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눈으로 보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기적사건, 예, 인간적으로 보면 놀랄 일이 맞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그것에 주목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정말 관심 가져야 될 건 뭐예요?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 여러분 저는 목사로서 정말 제일 감사하고 기쁜 때가 언제냐면요. 저도 그 경험을 했는데 우리가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혼을 거듭나게 한 거예요. 한 영혼에 죽어있던 영적 감각이 깨어나는 거죠. 영적 앉은뱅이가 그 감각이 살아나서 다리의 감각이 살아나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너무나도 놀라운 축복 아닙니까? 놀랄 일이죠.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서 보면 그래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죽어있던 한 영혼이 깨어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명자로 세워지는 게 이게 너무나도 기쁜 일인 거예요. 놀랄 일인 거죠. 저는 목사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양적으로도 참 성장하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오고 와 이 교회가 정말 되는 교회다 그런 소문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 자리에 있는 한 영혼마다 주님을 깊이 복음을 만나고 그 영혼이 거듭나는 것. 그래서 정말 영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정말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남겨진 이 육신의 몸을 이 영혼, 이 인생을 나의 욕망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명자로 세워지는 것. 이걸 보면 가슴 떨리는 거죠. 이걸 보면 정말 놀랄 일인 거죠. 그럼 이 일을 위해서 저 같은 목사가 있는 것이고 우리 교회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죽어있는 앉은뱅이와 같은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일.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 영혼이 거듭나고 주님 앞에 서서 예배자로 세워지고 사명자로 세워지는 것 하나님이 가장 기뻐할 일이고 우리가 가장 놀라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마음을 모읍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동부사랑의 교회를 아름답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